오늘 생존인가 사명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가운데 베드로와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든요. 과연 그 사건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를 베드로에게 그런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책망하셨을까? 우린 그 사건 속에서 신앙의 내용과 의미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나 지금 믿는 우리나 또는 믿지 않는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인간이죠. 인간은 삶을 살아야 하는, 생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생존을 하기 위해 보면 사회 구조가 패턴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 현대 사회의 구조는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유치원, 그리고 학교, 그리고 이어서 취업, 그리고 이어서 직장생활, 결혼, 가정생활, 가정생활 속에서는 육아와 양육, 이어서는 자신의 삶에 은퇴할 때, 은퇴 이후의 모든 삶까지 우리의 마음을 한시도 놓을 수 없도록 엄청난 속도와 그리고 경쟁의 프레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존 경쟁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체나 그 집단이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즉 뛰어난 능력이나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자만이 살아남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치와 생명 존중을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훼손하면서까지 성공과 자신의 성취감을 위하여 우리는 일상 속에 수많은 비도덕적인 사건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생존 그 자체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생존은 진실하기도 하고 또 절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생존 그 자체도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이고 생태적이고 물리적인 결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그들이 존재하는 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안녕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더 무엇인가 번성하기를 위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세상적인 형통이 예수를 믿어서 잘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겁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겠죠.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복을 버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생명과 거룩, 진리, 영원이라는 그것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 결별합니다. 십자가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누르고 생존하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라면 십자가는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1절에서 중요한 접속사가 첫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때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인가가 지금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그 절과 상당한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때로부터 왜 중요하냐면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 후에 자신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위에 단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 단락 1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물으셨지요. 이때 베드로가 남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고백하고 함께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이것은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고백의 대상이자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머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된 교회가 기초로 되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단순한 자신의 개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 가운데 세울 귀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바로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기에 이와 같은 칭찬과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칭찬하시면서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는 죽음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죄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위대한 교회의 기초와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말하시고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구역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감추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교회의 기초요, 그리고 교회의 권능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이야기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라보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으로 가까이, 그리고 이 라보메노스는 람바노가 원형인데 잡다,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같이 합성돼서 무엇을 강압적으로 붙잡고 그것을 강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을 강권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처럼 강하게 그를 붙잡고 말하죠. 이것을 항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변하다. 예, 이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강력히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과 죽임과 또 이후에 부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바로 베드로는 이런 일이 예수님께는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강력한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담아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든 그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보호하겠다는 자신의 충정과 충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를 당하도록 놔두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 가운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것은 비난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막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인지상정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돌이키며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심어린 말을 했는데 강한 질책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탄이라는 표현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책망받은 베드로의 행동과 말은 사람의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에서 그 모든 것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어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배경과 맥락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원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감당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며 그 계획을 철저히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꺾는 사단과 같은 방해 공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당시 제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로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진정한 다윗의 후손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 예수님의 측근이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 가운데 누가 큰지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지 속으로 생각하며 헤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그리고 믿지도 못할 부활을 말씀하시니 이 일들이 그들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거죠. 계획과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일,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예수를 섬기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자신의 뜻과 마음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 태도와의 모습을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또한 예수를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내가 사람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의지와 내 마음을 따라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는 길, 바로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사람의 일로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과 달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주어진 상황의 말을 따라 그 분위기를 따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용납되어지고 때로는 이해가 될 만도 하지만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행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써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이어나오는 본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각기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힘써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느냐에 따라 그들이 마지막 판단의 판가름을 받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종말적인 심판 앞에서 자신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져 다 허망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것으로 인생의 기초를 삼아 그 삶을 살아간 사람만이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 위에 기초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모든 신앙의 기초와 내용과 대상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내가 나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행하는 것이 복된 자임을 압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얼마 전 우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고 그 모든 살아있는 생축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그 까닭을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들리는 이 가축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합니까? 백성들을 내세워서 그들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과 구실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은 뒤로 감추죠.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사무엘의 왕에게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울 왕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이에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의 잘못된 범죄함을 분명히 지적하죠. 바로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사랑은 제사가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 왕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구원의 사명에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지만 끝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를 마감하셨고 오직 자신의 사명을 따라 온전한 섬김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자였습니다. 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직 그 사명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낳고 천한 몸으로 오셨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그들은 제자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은 바로 그 방법으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주님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며 그 길 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가야 될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따라야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적 제자를 목회 철학 가운데 표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자기 부인이라는 말, 아파르네오마인데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포라는 전치사, 노타 떠나다는 말과 아르네오마이 부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은 아니오라고 부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옛것과 옛삶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단절됨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그를 고백함으로써 내가 당하는 불이익과 또 핍박의 결과 역시 공개적으로 감당하라,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시작하시고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셨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은 최고의 가치도 절대적인 가치도 아닙니다. 만약 이 땅에서 잘 생존하는 것이 사명자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떤 한 명의 순교자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풍성한 생존과 더불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둘이 충돌하는 자리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권능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고 그분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쌓고 누리고 그것을 통해 내 것을 성취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따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린 성경 가운데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을 배웠습니다. 요셉, 느헤미야, 바울,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험난한 세월과 고난,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혜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모든 대가를 치르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꺼이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위탁받은 자,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영화 창끝이 개봉돼서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1956년도에 그 에콰도르 정글에 있는 와오다니족을 선교하는 짐 엘리엇을 비롯한 다섯 명의 젊은 선교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그 와오다니족을 선교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 부족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온 줄 알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참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갔지만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3년 뒤에 그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고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 순교했던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정글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민카야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민카야니와 살면서 그의 양자가 됩니다. 참으로 은혜가 됐고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구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짐 엘리엇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짐 엘리엇이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그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힘겹고 지치고 때로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림하고 힘겹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캠퍼스에서도 공부하는데,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독서실이나 고시원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를 하는데도 우리가 그 하는 것에 매몰되고 그 모든 것에 반복되다 보니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애쓰고 땀을 흘리고 몸담게 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청장년진을 담당하면서 이와 같은 많은 가정과 교육과 직장과 실직, 여러 어려움들을 당할 때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잠시의 어려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래 맡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증인이요 사명자의 직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상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에 삼키지 아니하며 그것이 우리를 절대 사망에 삼키지 않도록 합니다. 주님 이루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주님을 비추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의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다 해도 의미가 없으며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증인이요 또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더불어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생존을 넘어서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존재의 이유와 내 정체성을 주님의 믿음 가운데 올곧게 세워서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그분의 복음을 우리의 사랑 가운데 실천하는 자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귀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해서 혹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다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픔과 상실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삼킨 바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의 끄심을 주님 믿으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존재인가 생존인가 아니면 사명인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